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매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더욱 예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져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믿음 더욱 자라고 이제 더욱 예수님 중심으로 또 천국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을 6년 전에 한 6번에 걸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 영어 쪽에 보면 거의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는 한 80%가 듣지 못한 설교가 되는데 참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이 6장을 한 6주에 걸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습이 되는 여러분들에게도 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6장은 여러분이 보시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서부터 끝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을 풀어주십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의 그 의미와 뜻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섹션에서 나옵니다. 시간적으로 이 6장을 나누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그것을 볼 때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 늦은 오후 이제 때가 저물어 가는 늦은 오후에 있었던 일이라 하면 그 물 위를 걸으시는 두 번째 사건은 16절에 저물매 이제 해가 저물어서 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섹션은 22절의 이튿날 그렇게 하여 이 6장을 시간적으로 나누면 늦은 오후에 있었고 밤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이 마지막 만찬, 즉 성찬을 제정하시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13장서부터 17장까지 다락방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이 꽤 많은 분량을 이 다락방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다루지만 그 다락방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내용은 끝까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찬의 가르침을 요한복음에서는 이 6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같은 가르침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 그 성찬에서 배울 수 있는 같은 내용의 가르침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최후의 만찬의 프리뷰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일일이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 즉 보리떡 다섯 개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여기 보면 남자만 한 5,000명이 된다면 그러면 따라다니던 여자분들과 또 아이들까지 치면 꽤 많은 사람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오병이어, 즉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이걸 말하면서 참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그 하찮은 것이라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같은 하찮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중대한 것이라도 하나님한테는 계속해서 하찮은 것밖에는 안 됩니다. 사실 여기서 오병이어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얼마나 할 수 없는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무능력한가,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소망이 없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병이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증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오병이어 사건의 중심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죠. 그러나 지금 그 창조주심을 보여주려고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필요함도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육체적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이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초점을 세상 떡에 맞추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필요함도 채워주시지만 육체적인 필요함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아, 우리의 초점이 결론적으로 맞춰지면 세상 떡에 맞춰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함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이 세상, 또 이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즉, 이 세상 떡에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모든 초점이 세상 것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의 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세상 것으로만 모든 초점을 맞출까봐 그 가르침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해주십니다. 26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이제 많은 떡을 먹게 돼서 배가 부른 그 까닭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즉 이 세상의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닙니다. 즉 이 세상의 떡을 찾게끔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진리를 깨달질 못합니다. 그들의 초점이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썩는 양식에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은 오히려 이 세상과 썩는 양식에서 초점을 멀리하여 영생하는 양식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인데 그 가르침을 배우고 더욱더 세상 떡에, 그 썩는 떡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저절로 세상 떡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세상 거에 그 썩을 양식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22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오병이어 사건의 참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주시는 내용인데 초점이 예수님한테 안 가고 썩을 양식에 가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오랜 세월을 통해 이 6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몇 몇 구절들을 같이 한번 보죠. 3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의 가르침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참 양식과 참 음료를 주시는 것입니다. 참 양식,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몸, 참 음료, 십자가 위에서 흘려진 예수님의 피. 즉 천국의 양식을 주십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 천국의 양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구약에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그러나 그것은 예표 수준. 이제 참 만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는 그 참 만나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풀어가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우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했다. 고기도 축사하시고 나눠줬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마태복음 14장 거기도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오병이어 사건의 내용들인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 내용에서 보여지는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시면 저희가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아까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랬는데 지금 이 최후의 만찬에도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4절을 보시면 유월절입니다. 똑같이 최후의 만찬의 배경도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배경으로 지금 떡이 주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그 찢어진 몸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특히 만나 사건과 또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그렇게 하시어 자신이 참 만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십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물에서 가까운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부른 찬송에도 해변가에 물에서 가까운 곳에 일어나고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잔디가 많은 곳에 앉게 하시는데 마가복음 6장 39절에는 푸른 잔디라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푸른 잔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가 참 목자 되심을 가르치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참 목자 되심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52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러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참 목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참 목자로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라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 주실 것 임이러라. 바로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지금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이 모습이 완전히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상을 베푸시고 거기서 참 음료와 참 양식을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성찬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참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죠.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기를 갈릴리 바다가 곧 디베라라 그랬는데 갈릴리라고만 부르지 않고 디베라라 즉 이 세상적으로 주어진 이름을 여기에 또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다는 이 풍량이 많은 바다는 이 성경에서 이 세상 그죠? 사탄의 영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그 현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시는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십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즉 홍해 바다 건너편 아니면 요단강 건너편 이 세상 건너편 그 건너편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먹고 마시는 내용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무슨 모습입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왕이지 않습니까? 지금 천국 현실이 보여지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뒤로 제자들도 다 이제 바다를 건너야 됐습니다. 건너서 그 건너편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거기에 앉으심에 이런 모습들, 지금 왕으로 오셔서 이제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푸른 잔디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시시고 계십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또 이해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15절 같은 내용은 더 자세하게 앞으로 볼 것이지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십니다. 좀 이상합니다. 왜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 왕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왕을 섬기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도망을 가시냐 이 말이에요. 왜 세상적인 왕으로, 즉 오병이어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잘못 이용함 이해를 해버립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이런 표정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따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왜 따릅니까? 아,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먹을 거 걱정은 안 해도 되는구나. 이 당시에는요, 예, 이 양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모든 걸 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 때도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음식을 다 저장해 놓고 그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그 양식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왕, 이런 왕을 쫓아다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먹을 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그런 왕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왕으로 섬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도망해버리십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답니다. 왜? 부자로 만들어줄 걸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여기 나오는 식으로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세워버리신다. 도망합니다. 참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이들이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왕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자 왕이십니다. 참 목자십니다.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목자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자 왕께서 또 양도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왕이시지만 또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생각나시죠? 많은 양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양들의 피를 문지방에 바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문을 넘으시고 유월절 유월하시고 멸하는 자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참 유월절이 보여집니다. 이제 참 유월절 양이 죽어서 그 참 유월절 양의 피가 뿌려져서 이제 백성들이 멸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참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즉 참 목자 모세보다 더 우세한 참 목자가 오셔서 참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 이제 참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참 출애굽이 시작이 됐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았듯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참 출애굽, 즉 출세상이 시작돼요. 이제 이 광야에서 참 만나, 즉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에 나오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참 출세상, 출애굽이 아니라 출세상에 지금 참여되어 있는 사람들인가를 보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와 이제 참 만나를 먹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자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에게 상을 베푸셨습니다. 그 목자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떡을 주십니다. 그 목자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5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즉 무슨 시험이냐? 오병이어 사건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올바로 이해하라고 지금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여러분 여기 빌립이 지금 제자들의 대표 인물로 등장합니다. 제자들도 빌립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봐도 됩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하고 똑같이 돼버리죠. 빌립이 14장, 그 요한복음 제 이렇게 뒤로 가보시면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이 말이죠. 지금 14장은 6장 뒤에 나옵니다. 즉 빌립은 오병이어 사건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도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족하다. 그러면 enough.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부족하다 이 말이죠. 아직도 모자르다 이 말이에요. 9절에 예수님이 뭐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다 주시는데 뭘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뭘 또 달라는 거예요 지금? 왜 아직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빌립이 이해를 못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가르쳐도 주셨는데 아직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는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7절에 보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라니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즉 우리가 떡을 어디서 사겠느냐? 빌립이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립은 지금 모든 것을 그저 이 세상 수준에서 보고 이 세상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육체적인 배고픔 없애는 그 수준밖에는 이해 못하기 때문에 떡을 어디서 사겠느냐? 예, 예수님 정말 어떡하죠?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빌립은 세상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세상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통해 우리들이 필요한 참 떡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데 200데나리온으로도 이거 어디서 사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밖에 모르니까요. 그저 예수님은 육체적인 배고픔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 그 수준으로밖에는 빌립은 지금 그 이상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다 먹여야 될 텐데 어떡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참떡이십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즉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빌립이나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즉 성령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 세상 수준에서 보고 이 세상 수준으로 이해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런 진리들, 이 천국적 복음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듣는 것, 그리고 이해를 하고 믿는 것, 이것이 참 복입니다. 이 참떡은 세상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떡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참떡을 먹고 만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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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이제 죽어도 만족하는 그런 떡입니다. 빌립이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덜 보여주셨고 덜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 참떡을 먹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생하는 죽어도 만족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도대체 뭐가 우리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하는 것인지, 뭐가 부족하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인지. 빌립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은 지금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그 다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도 천국 현실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참 천국 현실을 보아야 하는 것이 빌립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만 보여갖고는 참떡이 와서 그 참떡을 다 내줘도 아이고 큰일 났고 아이고 모자르고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 엄청난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데도 아직도 모자르고 아직도 불만이고 아직도 큰일 난 것 같지. 이렇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빌립은 천국 현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성만찬에 나오면서 이 성만찬이 표하고 있는 천국 현실을 못 보시면 그럼 빌립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빌립이 봐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참목자로 오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그들의 머리를 바르시고 그들의 잔이 넘치고 넘치는 그 천국 현실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이 세상 또 육체적 필요함을 채우는 수준에서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다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욕심만 안 부리면 되는 것입니다. 안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지금?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 부족함이 문제지. 안 주시겠다고 그러셨냐고요. 만족 없이 사는, 이 불만을 갖고 사는, 이것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건너편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항상 바다를 건너 저편에서 푸른 초장에 누워 쉴만한 물가에 앉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있는 우리의 천국 현실을 보시며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현실을 보시며 참여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지금 천국에 도달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초청하시고 그 천국에서 뱅크의 상을 만찬을 지금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집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한상에 앉아 먹고 마시는 이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천국 우리의 현실. 이걸 보시며 참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 도달해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져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에 대해 불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만나가 지겹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만나가 무엇을 표하는가 무엇을 예표하는가 아시면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 만나가 뭘 표하느냐? 말씀. 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나를 지겨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모습입니까? 예수님 만으로는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만나가 지겹다. 그래서 요즘 교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설교가 지겹습니다. 말씀이 지겨워요. 그래서 설교도 짧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너무 지겨워하니까 짧게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 내용 예수님이 지겨우니까 베레벨 웃기는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설교를 합니다. 왜? 교회에 모여드는 죄인들 만나가 지겹거든요. 다른 걸로 채워줘야죠.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하여 뭐 교회 나와서 뭐 이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저 인간이 저렇고 이렇고 저 목사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앉아서 뭐 저 인간이 어쩌고 이 교인이 어쩌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뭐 그렇게 잘난 인간들이라고 저희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이제 이런 거 다 그만합시다.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명기 한번 같이 가보시죠. 신명기 8장.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사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즉 너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만나를 주셨어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즉 예수님으로 산다. 이걸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구약 백성들은 그 만나를 통해 뭐만 배웠어요? 세상 떡만 구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떡 주던 그 시절을 뒤돌아보며 우리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이 죄인들은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 떡을 더 원하는 대로만 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말씀이 전해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올바른 말씀을 전했지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다 망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나쁜 것들 다 빼셔야 됩니다. 이 사람 관계니 뭐니 이런 걸로 여기 꼬여 있는 그런 마음들. 무슨 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갖고 있는 그런 불만 하는 것들. 뭐 다 없애세요.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딴 사람이 나라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화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만족을 못하느냐? 아직도 내가 죽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시는 삶을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질 않으니 아직도 불만, 아직도 만족이 없는 것이죠. 너무 이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걸 너무 사모하는 저희들입니다.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남을 정말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완전히 뭐 이상한 데서 삐꼬는 소리로 다 듣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만나를 주신. 그러면 오늘은 참 만나를 왜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 내가 육체적으로 오늘 살고 죽는 거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 내가 영생을 얻었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만족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참만나에 대한 불평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완전 만족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 만나가 지겨우냐? 즉 예수님이 지겨우냐? 아니면 예수님만으로 만족이냐? 예수님께서 자기 상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참 양식, 참 음료를 주십니다. 즉 자기 자신을 주고 계시는데 완전 만족하시면서 오늘 고백하시면서 나오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완전 만족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시니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한 말을 이제 올바르게 고쳐서 말하며 예수님을 저에게 주시오니 그리하여 조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국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거 보면 짜증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신운동 만운동 하면 또 내일부터 또 일해야 돼요. 그죠? 짜증이 왜 안 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몸이나 건강하면 좋겠고 뭐 하나도 갖춰진 게 없어요. 그죠? 세상에 초점을 맞추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른 초점, 다른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지금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만찬에 나오시면서 정말 천국에서 예? 실만한 물가로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푸른 잔디에 눕히시고 그 내 앞에 엄청난 만찬의 상을 베푸시고 나하고 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천국 현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나오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고 나오시란 말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벌써 주어졌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성찬상으로 나오며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신 그 실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고 푸른 잔디에 눕혀지고 하나님의 복이 철철 넘치게 주어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즉 만족하고 만족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